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마치 유언장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서신이죠. 유언을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써내려가면 얼마나 정말 절박하게 쓰시겠어요. 그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을 반복해서 네 번씩 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절한 사랑이 가득 담겼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됐지만 그러나 이 편지의 목적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강렬한 그런 열망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 이단들,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교회를 뒤흔드는 세력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 믿음의 자녀와도 같은 이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단에 속아서 넘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속이 터지는 게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유혹되어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뭐 게임방에 끌려가든지 술집에 끌려가든지 도박판에 끌려가든지 속아서 여러분 진짜를 버려두고 가짜하고 바꿀 때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 이단에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 지도자의 심정, 사도들의 심경은 어땠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가 이 유언장을 기록하다가 내용이 흥분해가지고 점점 기소장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처단하고 싶은 마음, 그 믿음에 어떻게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에 이른 성도들, 그 귀한 성도들을 빼갈 때, 그 성도들이 실족할 때, 그 성도들이 진리 아닌 것과 진리를 바꾸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릴 때, 아니 그렇게 넘어갈 때 흥분 안 하면 이상하죠. 흥분 안 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사랑의 그 열정 가운데는 분노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아무 분노가 없다.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길을 떠날 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다 체면으로 지내는 거죠. 뭐 대충대충 뭐 다 좋은 게 좋죠. 뭐 좋은 게 좋죠. 누구도 교회에서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가짜 사랑이라서 그래요. 말로만 사랑이라서 그래요. 입으로만 사랑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이 편지를 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쓴 이 편지를 이렇게 매듭짓는 거 있죠.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는 이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때도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썼어요. 너희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을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이 어느 때나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게 편지를 쓰는 이유죠. 이 편지가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편지를 펴면 생각나게 하는 것들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항상 생각나게 하고 언제나 생각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글씨, 이 편지는 오늘 뭘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서신서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은 곧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하나의 정경으로 이렇게 뭐 매듭지어진 마무리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그들에게는 서신의 형식으로 편지의 형식으로 전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교회에 대하여 일깨우는 것, 그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증언보다도 더 소중한 구약의 성경과 토라와 이 신약의 서신서들, 사도들의 편지, 이런 것들이 항상 기억나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손에 지금 이 성경이 들리워진 이유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피를 토하듯 하는 그 사랑,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증언했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연애 편지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지금 느끼면서 읽습니까? 그냥 뭐 올해 한 해 통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지만 숙제하듯이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도들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절절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책을 읽으셨냔 말이죠. 그래서 뭐 성경에 눈물 자국이 있겠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썼습니까? 로마서 1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배경을 1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진리가 생각나야 하고 십자가가 기억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서신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대략 썼다는 게 이게 막 16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대략 쓴 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이 한마디하고 끝납니까? 구구절절히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왜 보혜사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텐데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씀이 기억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올 한 해 동안 뭘 생각하며 지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때때로 기억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붙들고 올해 한 해 지냈습니까? 우리는 2020년도를 맞으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기억났습니까? 날마다 베델의 제단을 새롭게 쌓아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되셨습니까? 뭐 정월도 지나기 전에 다 잊으신 분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마음을 비우는 삶이 아니에요. 무슨 수양한다, 수련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 요가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을 맑게 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는 삶. 여러분, 생각을 비우는 것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비웠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는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마땅히 쥐어야 할 것을 쥐는 삶,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삶.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뭘로 채울 것인가?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헛된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야망으로 채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베델의 제단을 쌓고자 했다면은 정말 우리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갔다고 믿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고, 일상의 자리나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3, 4, 5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미를 처음장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따라서 이단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잊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말을 기억하도록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도 내가 다시 오실 것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을,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뭔 주님의 재림이냐? 제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한번 얘들이 헬라어로 한번 꼭 기억하라. 이 단어는 헬라어지만 기억하라고 알려주신 그 얘기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였단 말이에요. 언제 오신단 말이냐? 아니, 그분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오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냐? 이 세대에도 볼 자가 있다고 그러더니 언제 온다는 거냐? 안 오신다는 거지. 뭐 오기는 뭘 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그 유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들은 원자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영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라, 춘하추동, 계절이 사계절 순환하는 것이 해마다 똑같이 순환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 있었던 것도 나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에 젖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신화다. 여러분, 지금도 비교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없다. 재림은 무슨 재림?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가면서 다시 올 거라고 한 거라 마찬가지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속이 터진 거예요. 변화산 사건도 얘기를 했고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시간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시간과 주님이 오신 그 시간, 따라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신앙의 비밀의 문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2020년을 삽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1980년을 산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미국에 가면 2030년을 이미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벌써 화성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고 다 그렇게 각자 사는 다른 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같은 시간을 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좀 만드세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 카이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때를 계산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뭐 창조론 이런 거 다 창조, 부활, 뭐 성령 이런 거 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이기려면 뭘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6절, 7절이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심판으로 여덟 명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롯과 두 딸만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왜 남겨뒀냐? 이 땅과 이 바다가 노아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까닭은 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 이 하늘이 종말 끝을 맞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터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잠시 이걸 지켜두는 거란 말이에요. 사고 파는 땅, 그렇게 짓고 허무는 집,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뭐 지구가 43억 년 됐냐, 무슨 뭐 은하계 끝이 160억 년이네. 여러분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제가 뭐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시간의 잣대를 가지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잽니까? 시간 안에서 시간 밖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이란 어쩌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은 없어요.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지구가 뭐 한 바퀴 자전하는 걸 24시간이라고 부를 뿐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번 두는 걸 365일 1년이라고 부를 뿐이지 거기 무슨 시간이 있냐는 말이에요. 공간의 이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지만은 거기에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8절 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나? 왜 인내하시나? 구원의 근거는 그분께서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같으면 누구도 구원 못하죠. 세 번도 못 찾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모세의 시편 90편 4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편 90편 4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 이 크로노스의 삶이 카이로스에 접속되는 삶, 잠시 있는 이 찰나가 영원에 접속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에요. 시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삶을 살고 가겠지만 그러나 이 100년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 밖에서 온 그분을 만남으로써 시간에서 벗어나는 경험, 그걸 초월적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간 안에 있지만 이미 시간을 벗어난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100평도 못 되는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무한이라는 관념을 생각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건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각인된 우리 안에 내재하는 DNA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어떤 짐승이 영원을 생각합니까? 어떤 동물이 무한을 자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원을 그리워하고 늘 무한에 접속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방황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주의 날은 어떻게 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종말, 끝이 있다는 것,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사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치 한 평도 안 되는 움막집에 사는 사람이 언젠가 나도 100평 되는 아파트에 한번 이사 살아보리라고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새하늘 새 땅을 그리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갈망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무슨 뜻의 기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땅에 펼쳐졌듯이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은 이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4절 이하입니다. 16절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제대로 잘못 풀다가 이단들에게 빠진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다. 그러니 정말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성경을 먹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쌀과 무슨 뭐 생선의 성분을 다 알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먹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성경을 풀기만 하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자칫하면 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먹으라고 준 거지 날마다 그걸 뭐 분석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이거는 헬라 배경은 뭔가? 이거 맨날 이러고 있다가 정작 성경 밥 먹는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주님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주님과 사귀는 시간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주님 일하다가 주님은 정작 다 어디 갔는지 혼자서 주님과 엉뚱한 데를 헤매고 있는 게 자칫하면 사역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안타까운 거죠. 베드로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니까 이거는 이 뜻입니다. 저거는 저 뜻입니다. 맨날 성경을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 무리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정작 성경을 먹지도 못해서 허기 져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7절 18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적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너희들의 믿음 굳센 믿음 위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것으로 알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죠. 풍성한 관계를 맺어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관계,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게 여러분 덩치는 큰데 실속이 없는 거 아닙니까? 머리만 크고 팔다리가 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베드로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오해를 받거나 종말론적 신앙이 회절된 데 대한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연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은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 긴박성과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우리 25장에 가면 10처녀 비유,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5처녀, 지혜로운 자녀처럼 살아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라. 이런 비유를 계속해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이란 우리가 늘 게으르지 않는 삶, 늘 주님께 집중된 삶, 늘 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그리하여 영혼을 향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심경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종말론적 신앙이, 그 신앙관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 같은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기억나게 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한번 이런 동사세설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 손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며 새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위경 때마다, 위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주시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말씀 가운데 앉게 하셨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과 어느 틈엔가 우리가 위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는 삶, 말씀을 생각하는 삶, 말씀에 깨어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터널의 끝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터널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빛입니다. 주님, 새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늘 부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손과 발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주님 전 존재적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일생을 드려도 후회하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셨듯 우리 또한 주님에 향하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감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을 통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깨닫게 하심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절절한 사랑, 절규하는 듯한 사랑과 이단에 대한 고발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신앙의 첫자리,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